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야곱의 일생은 창세기 안에서도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야곱과 같을 때가 너무 많아서 변덕부릴 때도 많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알고 죄 지을 때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서 사는 게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우리라고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야곱의 사다리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몰래 살짝 낚아채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준비되지도 않고 하여튼 그냥 부랴부랴 도망오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 곳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잤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돌베고 자다가는 입 돌아간다 그런 얘기했는데 야곱은 입은 안 돌아갔어요. 하여튼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중에 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늘에 뭐가 닿았어요? 사다리가 닿았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얼마나 좋아요. 또 기도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야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도 중요해요. 그것을 구속의 언약과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두지 않고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꿈을 잘 꿔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다리예요.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다리가 닿은 하늘에는 누가 거기에서 보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전해주시고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전해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The gospel is that God descended to us from heaven.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중국말로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를 찾아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적과 같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휴먼 폼으로 플래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하루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사실은 매일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와서 그렇게 지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이 됐고 그날을 그냥 노는 날로 돼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럼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Why did God come to this world?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no one seeks for God.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진리를 찾아가는 성품이 인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가 무엇일까, 트루스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미국에서는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seeker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seekers라고 하는 말은 구도자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됐죠. 이제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대형교회에서 seekers service,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구도자 예배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처음의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좀 쉽게 오도록 하자. 쉽게 오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예배도 아주 거룩 이렇게 말고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컨템포러리 워십이 된 거예요. 현대 예배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엔터테인먼트가 되고요, 예능이 돼버리고 콘서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막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뭐 만 명이 모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 저런 거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시작한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열린 예배예요. 그거를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를 찾아간다,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No one knows what the real truth is. 진짜 도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진리가 모르는 채,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가르쳐줘요. 다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he biblical teaching is that no one can find truth by oneself. 스스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가르쳐줘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진리 한번 찾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하나 있어서 중고차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딜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세일즈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제 뭐 직업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서 장로교라고 했더니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왔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지금 뭘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도를 찾고 있대요. 진리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한때는 불교로 개종도 했었고요. 불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취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하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요. 너는 불교가 뭔지 아느냐고 저한테 대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도 옛날에는 아주 신실한 불교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실한 불교도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불교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무엇이 다를 줄 아느냐?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불교는 결국에는 도를 찾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불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도를 닦고 또 닦고 닦아서 궁극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지면 윤회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죄 많이 짓고 살면 벌레로 태어나고 거기서 개가 천선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도를 닦고 그래서 이제 극락왕생하게 되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불교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도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you cannot find it. You never, never find the real truth. 그러고서 얘기했더니 okay, that's enough. 그러고서 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죄 때문에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잖아요. 노아 홍수가 지나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살면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좀 찾아가 보겠다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도를 찾아가겠다고 바벨탑을 결국에는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면 또 다행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다 보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 About our salvation All orders of salvation is God tours to us. not we are chasing God.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단계, 모든 구원의 단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먼저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주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그 연결이 쫙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의 성화의 단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녔고 내가 청소도 했고 내가 김장도 했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종친되니까요. 땡 하고 종친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감히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양팔을 쫙 벌리고 우리들을 확 껴안아 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생했지.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인간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더러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깨부셨다? 예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담,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 한 곡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담을 헐어주시고 그냥 끝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막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도 깨갱거려요. 왜? 무서워요. 막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 눈을 막 이러고 불아리면서 쳐다볼 것 같으니까 쫄아가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겪으신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을 동참해 주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고난에 동참해 주셨어요. 창세기를 놓고 보면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죄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짊어지는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고요. 우상 숭배에 관한 시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명예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명예가 우리들이 오늘날도 쉽게 접하고 있는 유혹거리 아닙니까? 우리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서 죄짓잖아요. 때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 드높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고통, 유혹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아무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도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멈칫하고 움찔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도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못 박혀 죽기 전에 아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까지 거 별거 아닌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땀구멍이라는 땀구멍에서 땀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액이 빠져나오는 듯한 그 고통의 기도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나 이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물론 맨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가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으세요. 다만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져 주시고 희생 제물, propitiation, sacrificial animal 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우리랑 결혼하셨대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대요. 신랑과 신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의미는 하나됨이에요. 여기 결혼 연령층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계시고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결혼하면 저는 늘 생각하는 부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한 사람. Priscilla and Aquila. They're like a couple, husband and a wife.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래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목, neck, 목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한국의 문법은 복수형이나 단수형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그냥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단수와 복수가 사실은 분명해요. 사실은 분명한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프리실라 앤 아퀴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목이면 two necks죠. 복수형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로 가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two neck예요. 왜 그랬을까? 부부는 하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크레이지 굴러로 딱 하고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들러붙으면 내가 좀 불편해요. 나한테 좀 자유 좀 주세요. 나 멋대로 죄 좀 짓고 싶은데 예수님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을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밖에서 문 잠궈놓고 가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가서 죄를 지어도 너 죄 졌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칼로 쫙 잘라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중매 쓰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는데 누구를 중매를 썼는가 하면 세상에 창녀, 몸 파는 여자를 중매 써주신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어쨌는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매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벌은 뭐 못 준다고 또 나가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끝이에요. 그냥 집 나간 것만 해도 나쁜 건데 나가서 또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돈 주고 다시 사갖고 와요. 그 모습을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값, 마귀에게 묶여져 있었던 우리들의 몸값,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몸값을 대신해 줬어요. Ransom. 그게 몸값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들을 아내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다면 허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기 오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신랑 되어주셔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결혼했으니까 부부야, 그러니까 너는 이쪽 방에서 살고 나는 저쪽 방에서 살게, 따로따로 알아서 살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부자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결혼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각서 같은 것도 쓰고 계약서 같은 것도 쓰고 그러고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별개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부부 생활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티네이저들이 있는데 티네이저들 자녀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You don't understand. 엄마 아빠는 우리 이해 못해요. 그치 조셉?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어요. 아빠는 우리 이해 못해요. 엄마는 우리 이해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부모가 지금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리가 자녀들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아이가 아파해요. 내 아들이 아파하고 내 딸이 힘들어해요. 나이가 30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나도 아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계시고 신랑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눈앞에 있어요. 이것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눈앞이 새까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그득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지 말아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엄청나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사탄이 검사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정공필 목사, 저 말로만 목사지 제가 무슨 짓 했는지 나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막 공격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사탄이 검사처럼 계속해서 고소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저의 그냥 옛 속모습을 다 까발려 놓고 있는 거거든요. 찍소리 못하고. 근데 옆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짜 국선 변호사가 오셔요. 하나님 나라에 국선 변호사가 계세요. 저한테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이 국선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딱 한마디 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저 죄 많은 정공필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탄한테. 딱 두 단어 쓰십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딱 두 단어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거 영어예요. 다 따라 하셔야 돼요. Shut up.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얘기예요. 입 닥쳐. 내 아들이 정공필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대.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변호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변해 주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만 대해서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도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장면인데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19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날라왔어. 내가 너희들을 내가 내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구출해 준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날이 되기까지는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dwelling us, 우리 가운데서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힘든 일을 싸우면서 이기고 높은 산을 넘어가고 때로는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Our Lord Jesus Christ, He came to this world to die. And He came to this world to resurrect. And He came to this world to ascend into heaven. And He will come back. For us.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